이 시간 함께 선고하실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양도하시기 위해서 언약이라는 방편을 세우시고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은혜 언약의 원리가 어떻게 유아 세례 가운데 주어졌는지를 함께 생각하고 이 시간 행할 유아 세례의식과 입교의식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기록된 말씀의 비밀한 뜻들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의 영을 충만히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으로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알고 또한 이 말씀의 의미를 실천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권속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지혜의 성령으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벨직 신앙고백서에서 배운 바대로 교회는 세 가지 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순수하게 순전하게 전파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례를 순수하게 집행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회 표지는 죄를 교정하고 벌하기 위해서 권징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이 세 가지 교회 표지 중에 두 번째 표지 곧 성례를 시행하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성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대로 세례와 성찬 두 가지인데 오늘은 이 세례의식을 행하게 되고 특별히 오늘 두 가정의 자녀가 유아 세례를 받고 두 가정의 자녀가 입교를 하게 되어서 유아 세례와 관련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또 유아 세례의식이 구약의 할례의식과 어떤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지 함께 상고하면서 이 의식이 주는 바 교훈이 무엇이고 또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깨닫고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우리가 이 유아 세례와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아 세례는 성인들이 이성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베풀 수 있겠지만 유아들은 이성이 제대로 발달되지 못했기 때문에 세례를 베풀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일단의 사람들의 이 주장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시간을 먼저 가지려고 합니다. 특별히 침례 교도들은 이성이 발달하지 아니한 유아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은 온당치 않다라고 말하는 반면 언약 신약을 강조하는 장로교 전통에서는 유아 세례를 매우 강조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침례교에서는 유아들에게 왜 세례를 베풀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가? 무슨 근거로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가? 첫 번째는 유아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는 명시적인 명령이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근거로 반대를 합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 유아들에게 세례를 주라는 명령이 없다는 것을 근거로 유아 세례를 반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시대에 아이들도 언약의 인침을 받아야 된다라고 분명히 오늘 본문에 명령이 주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17장 9절 10절을 보시면 그 사실이 분명히 증거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고 분명히 명령했습니다. 따라서 성경이 명시적으로 유아 세례를 명령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논리로 내세우면서 유아 세례를 베풀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 여자들도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 어디에 여자들도 성찬에 참여하는 명령이 있습니까? 하지만 바울이 말한 바대로 명시적으로는 없지만 이제는 남녀노소 빈부 격차를 물러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하나이기에 모든 신자들과 그의 자녀들 심지어 유아들에게까지 그들 역시도 언약 아래에 있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신약 성경 어디에도 유아 세례에 대한 사례가 없다. 첫 번째는 명령이 없다라는 것으로 반박을 하고 두 번째로는 유아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사례를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다라는 사실을 근거로 유아 세례를 반대합니다. 물론 복음이 활발하게 선포되었던 신약 시대는 이 선교적 상황이기 때문에 유아가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명시적인 기록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 어디에도 믿는 부모를 둔 아이가 세례를 받기 전에 일정 수준의 이해력에 도달해야 유아 세례를 베풀어야 된다라는 내용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일관되게 성령께서 복음을 듣고 이해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명령하신 사실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신 바대로 고넬료 가정 그리고 빌립보 간수장 가정 그런 가정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다음에 그들이 복음을 다 받아듣고 난 다음에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고 그 다음에 미련 없이 온 가족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온 가족의 세례를 받았다라는 이 사실이 그들의 가족 안에 유아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하는 것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중요한 결정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해서 식구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분명히 온 가족 전체가 세례받았다라고 할 때 아이들도 분명히 세례를 받았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회심자가 회개하고 믿을 때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사람과 그의 자녀들 특별히 분별력 있는 그런 이성을 갖기 전에 자녀들에게도 세례를 베풀었음을 알 수 있고 이런 사실은 테르툴리아누스 흔히 터툴리안이라고 이야기하는 테르툴리아누스의 그래도 신약교회가 초기부터 유아세를 베풀었다는 사실을 적어놓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이런 일은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라고 우리는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유아세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은 세례를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사실 때문에 세례를 베푸는 것을 비난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펴봤지만 구약 시대 때 유아들이 할례 의미를 알았습니까? 그들이 할례 의미를 알고 할례를 받았습니까? 난지 8일 된 아이들이 뭘 알겠어요? 따라서 뭔가 의미를 알아야 의식을 행한다라는 이 생각은 비성경적인 생각입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유아들에게도 세례를 명하신 것처럼 유아 세례도 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유아 세례를 베풀어야 되고 특별히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설교하면서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 모든 면대 사람들에게까지 다 해당되는 약속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의 자녀들과도 언약을 맺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언약의 자녀들에게도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유아세례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린이들이 정말로 믿는지 안 믿는지 그 여부를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근거로 유아세례를 반대합니다. 그러나 유아세례는 믿음을 근거로 베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근거로 베풀도록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언약의 자녀들이 중생되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거나 혹은 앞으로 중생할 것이라는 사실, 아브라함 카이프가 범한 중대한 실수가 가정적 중생론이었습니다. 믿음의 자녀에서 태어난 아이는 가정적 중생, 중생할 것이라고 하는 가정 하에서 세례를 베풀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왜 믿음의 부모들이 낳은 자녀들에게 세례를 베푸는가? 그것은 언약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과 언약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나와 너 및 대대 후손 사이에 세우는 언약이라고 본문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명기 29장 14절 15절에 보시면 모세가 또 언약을 맺는데 가나안 땅에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가나안 땅에서 태어날 후손들을 언급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후손이 태어나면 언약을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 없는 후손들과도 언약을 세웠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지금 존재하지도 않는 후대 사람, 뭐 2대, 3대 후대 사람과 언약을 맺는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영원하시고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영원전에 우리를 선택하시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분은 모든 것을 현재로 바라보신 분이시거든요. 우리는 시간이 지나야 과정을 이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과정을 이해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 그분은 예정과 작정 안에서 모든 일들을 이루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직 태어나지 아니한 자녀들과 언약을 맺는 것은 하나님에게 어려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인치는 표시로 너도 아니 너의 자녀도 언약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인치는 표시로 행한 의식이 뭐냐면 바로 할례의식인데 할례의식은 여러분들도 알고 계신 바대로 남자의 생식기에 포피를 베는 의식입니다. 이 할례의식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선언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을 우리가 이미 읽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 말씀하시고 할례를 행하도록 명령하신 때는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였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아직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이삭이 태어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명령하시고 난 다음에 15절 이하를 보시면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게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따라서 23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데려다가 포피를 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서 자손의 자손이 계속 태어나게 될 것을 할례의식으로 표시하고 인을 쳐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할례의식은 결국은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능력, 남자의 생식기는 자녀를 낳게 만드는 원동력이죠, 그죠? 근데 거기를 배웠다 하는 것은 뭘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하면 본래 생식 능력이 사람에게 자연적으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생식 능력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분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식입니다. 실제로 결혼한다고 해서 다 자녀를 낳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할례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이 악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자녀를 낳을 힘도 없을 뿐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도 다 악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라내어야 되는데 부분을 통해서 전체를 버린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예식으로서 남자의 생식에 포피를 베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의 생식에 포피를 베는 이 행동 자체는 불순종하려는 마음을 없애고 그 다음에 세상을 벗어버린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런 의식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유법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작은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할례의식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상태가 됩니다. 끊어진 상태가 되어서 더 이상 회생할 수 없는 상태에 처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할례를 행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가? 할례를 행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가솔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이 사실을 하나님의 계시의 점진성, 다시 말해서 구약에는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신약에서 이 할례가 일으킨 변화가 뭔지를 신약에 가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육의 몸을 벗는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 다음에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로마서 6장에서는 연합의 의미로 설명을 하고 있고 이런 연합의 근거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데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그래야 그리스도형을 따라 행하면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말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이 구약의 언약의 표징이 신약에는 세례로 대체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할례와 세례라는 단어를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병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 말이죠. 저는 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1세기 때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1세기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뒤에는 유아들에게 할례를 베푸는 것에 대해서 아무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구약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할례를 행해왔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을 이상하게 사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그런 시대적 상황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 시대 상황 가운데 우리가 결혼해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는 더 이상 구약의 할례는 필요치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도 베드로와 그 다음에 바울이 더 이상 육의 할례를 행할 필요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했기 때문이죠.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고 말씀했고, 특별히 바울은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도록 한 반면 율법주의자들에게 경고를 주기 위해서 디도 같은 경우에는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도록 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일주 할례를 받는 것이 옳지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고, 특별히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27절 이하에서 외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할례는 마음에 행해야 된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할례를 빈번하게 계속해서 행해왔지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할례의식을 실제로 행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1세기 때 살고 있다면 또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겠죠. 그것이 바로 뭡니까? 할례의식이 세례로 대체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흔히 지상대명령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했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세례를 분명히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성례가 신약시대 성례 안에서 어떻게 새롭게 정립되었는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 언약의 내용 자체가 바뀐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행해진 모든 피의 성례를 완성하신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신약 교회를 위해서 새로운 성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그분의 백성들과 세우신 언약을 폐기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성천을 행하실 때 포도주를 주시면서 더 이상 피의 성례가 필요 없었기 때문에, 왜냐? 그리스도 그분이 자신의 몸을 실제로 드리실 것이었기 때문에 포도주를 주시면서 언약의 피라 그랬어요. 그 말은 구약의 약속은 본질적으로 지금도 유효하다, 계속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약의 연속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칠하는 일들은 하지 않지만, 무교병을 똑같이 먹지는 않지만 빵과 포도주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날카로운 돌칼로 아이의 생식의 포피를 베는 일들은 하지 않았지만, 즉 피의 성례는 없었지만 세례를 베풀라는 명령은 분명히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1세기 때 살았다면 바로 이 명령을 따라서 어린아이들에게도 할례를, 즉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이 할례는 앞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골로새서 2장 11절 이하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영적인 세례를 가리킵니다. 세례는 육적인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신자의 가장 근본적 변화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언약에 속한 자로서 겪었던 변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포함하고, 왜 그렇죠?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의롭다함을 받고 17장에서 할례로 인쳤기 때문이죠. 그래서 할례를 받았다라는 이 말은 뭘 포함하는가 하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그 언약의 백성들에게 일어난 변화는 또 어떤 변화인가? 깊은 내면에서 일어난 본질적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게 사람에게는 회심으로 나타나요. 삶의 전인격적 방향성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세상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세상을 지향하고 내가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무엇이었는데 이런 경향성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죠. 또 하나 무엇으로 삶이 변화됩니까? 자기 중심성으로부터의 탈피죠. 인간은 항상 자기를 위합니다. 자기 생각, 자기 체면, 자기 이익, 자기 앞가림 거기에 항상 우선적인 순위를 둡니다. 그런데 중생하면 회심하면 어떤 일이 나타나죠? 본성의 변화가 나타나죠. 그래서 더 이상 나를 살피고 나를 돌아보는 그 일에 최우선적 관심을 두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본질적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실을 인치는 표시가 뭐냐? 바로 세례의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고백을 제대로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들으면서 정말로 죄에 대한 각성이 있는지, 죄에 대한 각성만 있지 않고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의지하는지를 살펴봅니다. 때로 어떤 분들은 죄에 대해서 각성이 되어지면 그것으로 다 되었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한 각성은 가인과 가로 유다도 했거든요. 내 죄벌이 너무 무거워서 내가 지기에 지친다. 무겁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무죄한 자를 팔았다고 고백했잖아요. 그것만 딱 보고 세례 베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가인과 가룟 유다는 언약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례 문답을 하면서 죄에 대해서 절망한 적이 있는가? 죄에 대한 찔림이 있는가만 물어보지 않고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자신의 전 인격을 그리스도께 의탁하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이런 여부들을 살피고 그 다음에 그 신앙 고백이 뚜렷하고 분명하면 세례를 그때 베푸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정당한 성례 시행으로서 교회냐 교회가 아니냐를 볼 수 있는 두 번째 표지인 것입니다. 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면 교회로 모여서 각종 활동은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주님이 보실 때는 그것은 참교회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런 원리를 따라서 할례 전용으로서 세례를 베푸는 일에 봉사합니다. 지상교회 말씀사역자와 장로님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이 일에 수송들기 위함입니다. 제가 앞서 1세기 그리스도인의 상태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익숙하게 세례 전용으로서의 할례 의식이 행해지는 것들을 목도했을 것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는 할례가 세례로 교체되는 과정을 보았을 것이요. 그래서 미련 없이 성인은 말할 것도 없고 유아들에게도 세례를 베풀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유아들에게도 세례를 베풀어야 된다는 사실을 또 어디에서 확인하게 되는가? 그리스도의 공생애 사역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 사역을 하시던 어느 날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천국에서는 도대체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였고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사실은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함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어린아이의 마음은 도화지와 같습니까? 그렇지 않죠.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이라는 이 말씀은 어린아이는 모든 것을 부모에게 의탁하고 의지합니다. 다 해달라고 그래요. 아이들 키워보세요. 업어주세요. 먹어주세요. 안아주세요. 저 갖다주세요. 저 높은 데 올려주세요. 그러죠, 그죠? 아무 의심 없이 모두 다 모든 것들 다 부모님에게 다 의탁하고 맡깁니다. 바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어린아이에게도 복을 주시는데 마태복음 19장에 보시면 어머니들이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께로부터 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막아섰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나오느냐 막아섰죠. 그때 주님께서 꾸짖었습니다. 저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 중에 공통적으로 저희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무슨 말하는가 하면 어떻게 두세 살 아이들, 조그만 아이들도 앉아서 한 시간 반 동안 예배를 저렇게 잘 드립니까? 이렇게 물어요. 근데 저희가 사실 그거를 위해서 특별히 뭐 하는 일이 있나요? 특별히 하는 일이 있다면 이 본당에 그냥 와서 다 예배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따로 뭐 유치부실, 유아부실을 만들지 않아요. 아이들은 다 적응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날 요즘에 뭐 온 세대 예배인가 뭐 다세대 예배인가요 뭐 그런 예배를 따로 뭐 드리는 교회들이 있는데 저는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함께 예배드리면 아이들은 다 적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아이가 뭐 모르니까 그러니까 대개 이제 보면 아이가 뭐 지루해하고 힘들어하면 어떻게 합니까? 뭐 다른 놀이 도구를 갖고 온다든지 그죠? 그 다음에 먹을 것을 준다든지 이렇게 말하죠. 근데 저희 2층에 유아실에 가면 잠옷실 수칙이 적혀 있죠. 지금 저 안에도 적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숙제를 주세요. 하나님이란 말을 몇 번 했는가? 구원이라는 말을 몇 번 했는가? 세워보기도 하고 그리고 어릴 때 문장을 하나만 써보라고 말하기도 하고 네가 들은 것 중에 하나만 써오라. 그 다음에 보고 묻기도 하고 이러면 아이들이 설교를 듣기 시작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 학생들 보십시오. 1학년, 2학년들도 한 바닥을 이렇게 씁니다. 우리 주님께서 왜 그들에게 복을 주셨을까요? 아이들에게도. 아이들을 데려온 어머니의 믿음과 어머니의 마음을 보고 그들에게도 복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아들도 신령한 복에서 절대로 배제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고 이 사실을 알았던 하이델베르크 신학자들이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73문에서 이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만 합니까? 답, 그렇습니다. 그것은 유아들도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과 교회에 속하였고 또한 어른들 못지않게 유아들도 그리스도의 피에 의한 속죄와 믿음을 일으키시는 성령이 약속되었기 때문입니다. 유아들에게도 속죄와 성령이 약속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아들도 언약의 표인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교회에 연합되고 불신자의 자녀와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런 일이 구약에서는 할례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나 신약에서는 그 대신 세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을 몇 줄로 명쾌하게 요약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아들에게도 속죄가 필요하고요. 유아들에게도 성령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아이들은 순수하다고 생각하지만 큰 오산이죠. 죄를 지을 수 있는 물리적인 능력, 이성적 능력, 그리고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또 그 기회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죄를 거의 짓지 않지만 자범죄를 짓지 않지만 아이를 키워보세요. 삶의 기회가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죄를 더 짓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른에 비하면 죄를 지을 기회가 적다라는 사실을 근거로 유아들은 순진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람의 행동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인간은 날 때부터 그 생각과 계획이 악하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다윗은 모태로부터 죄 중에 출생했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유아들에게도 속죄가 필요합니다. 이런 사실을 확신하는 부모라고 하면 언약의 자녀에게 가능한 빨리 세례를 베풀어야 되고, 사실 보통 개혁교회 안에서는 아이를 낳고 첫 번째 나오면 바로 세례를 베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제세례파, 제침례 교도들은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례를 제정하시고 시행하시는 하나님보다 세례받는 사람의 자격에 더 주의를 기울이기 때문이죠. 이성이 발달했느냐? 뭘 아는가? 말씀 알아들을 수도 없고 자기 입술로 말도 못하는데 무슨 신앙 고백할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유아세례를 베풀지 않지만, 한편으로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맞지 않습니다. 앞서도 제가 다시 말씀드렸지만 언급을 다시 드리면, 세례의 근거는 사람의, 유아 세례의 근거는 사람의 믿음이 아니고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에 근거해서 세례를 베푸는 거지 믿음을 보고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례는 우리의 믿음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 복음의 약속에 인치는 표시입니다. 이런 사실을 근거로 신약교회가 유아들에게도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유아 세례가 주는 위로가 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14절에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않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다. 자녀도 거룩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거룩은 어떤 거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기억나세요? 결혼인도합 시간에. 이때 거룩은 본성적 거룩이 아닌 언약적 거룩을 가리킵니다. 실제로 아이가 본성적으로 거룩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언약의 자녀는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믿지 않는 자녀에서,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라난 자녀와는 완전히 구별되었다는 뜻이에요. 저도 아이들이 있지만, 여러분도 자녀들을 다 두고 있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제 자녀가 믿지 않는 가정에 태어났더라면 여러분들 지금 자녀들이 여기에 와 앉아 있겠습니까? 예배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는 부모라고 하는 이 환경이 자녀에게 얼마나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언약적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단순히 하나의 무슨 모호한 개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거룩함이 아이에게, 그 거룩함이 부모에게서 자녀에게 그 거룩함이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아까도 제가 유아 세례는 언약의 근거에서 인치는 표시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언약의 개념을 우리가 또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언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대로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 둘로 나눕니다. 행위 언약은 인간의 의지와 행위와 관련되어 있죠. 그게 바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 금령에 나타나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명령에 인간의 의지가 거기에 반영되어서 순종하는 조건 하에서 영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게 바로 행위 언약의 핵심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탄의 유혹을 받은 아담은 뱀의 유혹을 받아서 불순종하고 말았고 결국은 그때부터 인간은 첫사람 아담은 말할 것도 없고 첫사람 아담에 속한 모든 인류는 모두가 다 자신의 행동과 의지로서는 영생에 이를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이 그거예요. 모두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사람이 사탄과 지나면 계속 사탄의 말을 듣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과 사탄 사이에 적의를 두셨고 서로 지내지 않도록 하셨고 그 다음에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범죄한 인생들이 영생으로 나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걸 가리켜 쉽게 말해서 은혜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가 뭐냐? 은혜의 실체가 뭐냐라고 말하면 죄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박차버렸죠.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켜버렸죠. 이런 인간과 자신을 묶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자신과 묶어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방식이 은혜 언약입니다. 자기를 내어주고 양도하는 방식이 은혜 언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접붙여져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객관적 구속사역의 효력이 우리 안에 발생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이죠. 바로 이런 삶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 언약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은혜 언약이라는 이 말의 의미를 좀 더 우리가 알아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6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런 말씀이 나타나면서 은혜 위에 은혜를 하라 이런 표현이 나타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그리스도를 믿으면 항상 은혜 위에 은혜를 계속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은혜 언약의 주체자이신 하나님을 버렸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남아 계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걸 보여주는 역사가 뭐냐면 이스라엘 역사예요.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어떤 일이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죠.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죠. 그죠? 그래서 심지어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려버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남아 계실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율법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면서 그래도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렇게 율법을 지켜 행하다가 보면 자신이 지켜 행하지 못했을 때 정죄의식에 시달립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정죄의식에 시달려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율법의 정죄로부터는 죽은 자라는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로마서 6장, 7장입니다. 앞으로 그 사실을 말씀을 드리겠지만 결국 그래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의 신세 져야 돼요.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서 비어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의 의지와 행위로 채우려고 하면 100번 실패하세요. 한번 신앙생활 그렇게 해보세요. 아 지난번에 내가 못했는데 이번에는 좀 내가 의지를 발동해서 한번 해보겠다 하면 또다시 실패하신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있다. 우리가 항상 마이너스가 되어도 하나님은 항상 은혜로 플러스 해주세요.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은혜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 역사 속에서 기반을 두고 도도히 흐르는 샘물과도 같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신자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좌절과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구원과 위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이런 믿음 안에서 생활을 하다가 때로 언약의 자녀가 세상을 먼저 떠나는 경우들 없지 않습니다. 이럴 때도 이 은혜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에 제가 사무엘 러더포드, 스코틀랜드의 언약도 사무엘 러더포드의 명언을 실어 놓았죠. 이런 내용이 있죠. 당신은 자식을 잃어버린다. 자식을 지금 먼저 떠나보낸 거죠. 당신은 자식을 잃어버린다.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자식은 결코 잃어버린 것이 아니다. 그 자식은 완전히 버림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다만 보냄을 받을 뿐이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있는데 제가 양이 좀 많아서 적어놓지 못했는데 이어지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이것은 시야에서 사라진 별이 완전히 소멸된 것이 아니라 방구 어딘가에 그 빛을 바라고 있는 것과 같다. 우리가 빛이 안 보이면 그 빛, 별이 사라졌나요? 아니죠. 또 다른 어떤 쪽에서 빛을 여전히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는 부모가 자녀를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과도하게 슬퍼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잃어버린 자식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 언약을 우리가 참으로 받아 누리는 신자라고 하면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은혜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는 것입니다. 이 일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히 이루어졌고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본래는 분리되어야 되는 자들이 우리인데 우리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일을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으셨죠. 실제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탄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그분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버려지지 않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안다면 언약의 부모는 어떻게 그러면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가? 제일 먼저 신명기 6장 5절 이하를 보시면 흔히 언약의 대헌장이라는 말씀이 나타나는데요. 자녀를 먼저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말씀을 하기 전에 먼저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요. 여러분들 부모가 제일 사는 존재가 누굽니까? 자녀죠, 그죠? 그러면 그 부모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함이 자녀 양육 방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안 미치겠습니까? 자녀를 대하는 자세와 태도에 영향을 미치겠나요? 안 미치겠나요? 당연히 미치죠.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랑함이 어떻게 자녀 양육에 가장 사랑하는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양육 방식에 어떤 구체적인 일들이 일어날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고린도전서 7장 14절에서 말하는 거룩은 본성적 거룩이 아닌 언약적 거룩이라 그랬죠? 그러면 부모가 해야 되는 일이 무슨 일입니까? 언약적 거룩을 본성적 거룩으로 바꾸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양육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신자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그 부모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일날 교회 한번 보내는 이 일은 하면서 만약에 불신자들의 자녀들이 추구하는 것을 똑같이 추구하게 만들고 세상의 사회에 나가서 성공하기만을 바란다면 그것은 언약을 파기하는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자라면서 자립하는 것처럼 스스로 옷도 입고 스스로 씻고 하는 것처럼 뭐도 스스로 해야 됩니까? 이제는 부모를 대신한 자기 입술로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약의 자녀로 태어나서 자랐는데 나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입술로 신앙 고백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어떤 슬픔이나 애통함이나 어려움이 없다면 그거는 뭐가 잘못된 거죠. 물론 그 일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다고 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가 집에 있을 때,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언제든지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아이들의 마음을 분노하도록 만들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잘 가르쳐야 되는데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가르치기 전에 부모들이 당연히 중생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너무나 맞는 말이에요. 근데 중생한 사람은 베드로서 1장에 의하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잘 보세요. 인격이 뒷받침되지 않은 사람인데 경제적 환경은 좋으면 그 좋은 경제적 환경이 그 아이의 믿음 생활에 방해가 돼요. 거꾸로 경제적 환경은 좋지 않지만 성품이 좋으면 좋지 않은 경제적 환경이 그 아이의 인격 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잘 보세요. 부모님들이 아주 어렵게 사셨어요. 그런데 신앙이 출중해요. 대개 보시면 아이들의 신앙 인격이 좋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 원리가 100%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신앙 인격이 훌륭하고 경제 환경이 좋으면 당연히 뭐 다 좋겠죠. 뭐. 그죠? 제가 하나의 예를 들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특별히 가장들 가운데 이런 신앙의 인품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크나큰 상처를 주는 경우들 없지 않아요. 아이들이 어릴 때 부모로부터 충족한 정서적 사랑과 정서적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자라나게 되어지면 아이들의 신앙인격이 좋을 수 없고 그의 정서가 건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환경은 부모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요 그래서 형상을 이루어가는 이 일, 그러니까 교육행위를 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 자신이 그래서 형상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게 먼저 갖춰줘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녀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됩니까? 말귀를 알아듣기 전부터 말씀을 공급해야 됩니다. 얘가 뭐 알아듣겠나 생각하기 전부터 여러분은 ABCD를 가르쳐주잖아요. 영어를 듣게 하시잖아요. 근데 성경은 안 듣게 해요. 글은 그렇게 읽히려고 하는데 성경은 읽히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부는 하기 싫으면 하게 하는데 성경을 읽고 신앙하는 것은 아이가 하기 싫어해요. 그래서 둡니다. 이렇게 말하는 부모들 계세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듭나게 하는 씨앗이라 그랬거든요. 베드로전서에서 그죠? 말씀이 씨앗입니다. 말씀을 뿌리지 않는데 어떻게 말씀의 사람이 됩니까? 어릴 때부터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러면요, 말씀이 그 아이의 심령을 쪼갭니다. 말씀이 그 아이로 하여금 영적인 각성을 하도록 만들게 만듭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본인의 믿음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문답의 과정을 통해서 뭘 살핍니까? 믿음이 없는데 고백만 하는가? 그걸 살피는 거죠. 만약에 믿음이 없는데 고백만 하면 그것은 위선과 외식이죠. 그래서 입술로만의 고백을 이끌어내서는 안 돼요. 그것을 위해서 가르칩니다. 주일학교 때 배워가지고 입으로 잘 말하는 거, 그거는 지성적인 차원에서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잘 배워서 대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왜 질문을 합니까? 때로 조금 좀 날카로운 질문들을 왜 하느냐 하면 믿음으로 고백하는지를 보기 위함이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 그렇게 양육하셔야 돼요. 그런 가정의 아이들은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이 가르치기가 너무 쉬워요. 어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정 환경 자체가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싶을 정도로 말씀이 먹혀 들어가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대부분의 시간들은 가정 안에서 보냈거든요. 부모로부터 삶을 가르침 받았거든요. 이미 삶의 틀이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인 신앙 고백을 가정과 교회에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학교, 직장, 사회생활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걸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신앙 고백이 분명한가, 뚜렷한가, 공적인 신앙 고백을 하는가의 여부를 보고 우리는 그 아이에게 세례를 베풀기로 입교 서약을 하도록 그렇게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회와 가정 함께 힘을 합해야 돼요. 교회 개척을 하고 20년의 세월이 흘러가면서 저는 간혹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교회 학교 안에 잘 생활했다가 떠나간 아이들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제가 이름을 쭉 나열할 수 있습니다. 누구라고 나열하면 프라이버시가 되게 되어서 제가 나열은 하지 않겠지만 간혹 제가 그 아이들의 이름을 쭉 부르면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가능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정과 교회가 애를 쓰는 것이고 바로 그를 위해서 우리가 오후에도 분마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따로 불러서 뭐 공부도 또 따로 가르치기도 하고 순회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실을 꼭 기억하고 오늘 유아세례를 베푸는 이 귀한 날, 또 입교세례를 하는 이 귀한 날, 여러분의 자녀의 양육 방식을 한번 재점검하시면서 유아세례가 주는 유익과 위로가 얼마나 큰지,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앞으로 겪게 될 고통과 아픔은 또 얼마나 큰지를 생각하면서 이 귀한 예식이 주는 위로와 기쁨에 우리 함께 동참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세례식을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성례를 허락하시고 믿음의 본질과 내용을 담아 약속으로 주시고 약속이 우리의 것임을 인치는 표시로 세례를 행하도록 하신 것을 저희가 살폈습니다. 이 귀한 의미를 함께 깨달아 알고 이 시간 공적으로 세례를 베풀기를 원합니다. 유아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또 유아 때 세례를 받은 아이들이 입교 서약을 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행하는 공적 신앙 고백의 시간 되게 하시고 교회와 가정 안에서만이 아니라 학교와 직장과 삶의 영역에서 자신이 믿고 있는 믿음의 내용들을 올바르게 고백할 수 있는, 그리하여 참된 삶의 열매가 저들의 삶 가운데 풍성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께로 돌이키는 이 귀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